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묵상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 이 민수기를 설명하면서 거대한 장례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 14장 읽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광야로 돌이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는 다 전쟁통에 죽을 거고 우리 처자들 우리 유아들은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갈 거다. 다 죽을 거라고 말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거고 너희들이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거라 그 주장했던 너희 유아들은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거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때부터 이렇게 믿음 없는 하나님을 대항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학대에서부터 애굽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표가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다 쓰러진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도 풍성한 은혜요, 놀라운 생명이요,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면 이렇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주님은 놀라운 잔치를 예비하시고 사람을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이 그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발동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민수기 2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는 것이 갑자기 첫째 달 이렇게 나와요. 이 첫째 달이라는 거는요, 광야 방황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가데스에 섰다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학자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사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는 신 광야의 가데스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요, 사실 너무 오래된,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500년 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다 딱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학자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란 광야는 더 큰 광야고 그 안에 신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붙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가데스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지역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은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으로부터 따지면 38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인 거예요.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아론이 죽은 것이 이제 40년째 되는 해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20장은요, 38년, 출애굽 한 걸로 하면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따지면 38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 방황이 다 끝나고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부터, 민수기 14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 38년이 흐른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배를 어떻게 정성껏 잘 드릴 수 있을 거냐는 거 말씀하시고,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라고 하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은 자기들도 제사장 될 수 있다, 자기들도 뭐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다가 난리가 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하면서 38년 동안 예배에 대하여 배운 거예요. 38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배운 거죠. 38년 동안 사실상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거냐, 사실 그런 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새 출발하는 자리에 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20장은요, 광야 방황이 다 끝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새 출발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들이어도 실패한 무리들에게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패자 부활전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뭐 어떻게 다 되었다 손 치더라도 은혜 앞에 서면요 새 출발이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방황을 다 끝내고 이제 새 출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새 출발하는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20장 1절처럼 미리암이 죽었다는 이야기. 미리암은 사실상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은 누나였던 것 같고 모세가 갈대밭 사이에 버려졌을 때 멀리서 지켜보았던 사람이고 당돌하게 바로의 딸 앞에 가가지고 유모 구해준 여인이고 그리고 뭐 광야 출애굽하는 여정에서 홍해가에서 막 춤추며 노래하던 여인들을 이끌었던 어떤 여성 지도자쯤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 미리암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두 번째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죽음이 제사장 아론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론의 죽음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아론의 죽음이 예고가 되고 그래서 죽어야 될 장소 딱 지정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아론의 영적 권위를 어떻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물려줘야 될 거냐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가데스에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난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 안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거는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인데 그 죽음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미 있는 죽음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은요, 죽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온 일종의 질병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는다. 이거는 부정한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엊그제 묵상했던 민수기 19장에서 그 시체에 접촉된 부정한 거 많아요. 레위기 읽으면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 그런데 민수기 19장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막 앞에서 죽는 거 그거 부정해지는 거다. 그래가지고요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그 정결하게 만드는 물 해가지고 그거를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이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이 사실 고대 사회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일상적이었을까요? 고대 사회에는요 사건 사고 많고요 영아 사망률도 높았을 거고 전염병 많고 더욱이 지금 민수기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여하튼 40년 안에 출애굽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니 죽음이 대단히 일상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을 아 그저 죽는구나 그렇게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면서 그 죽음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이 태어나면 다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죽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죽음이 원래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인데요, 그 죽음이 새 출발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었는데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광야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죽어가야 될 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위임이 되고 있는 거죠. 아론의 죽음이요, 얼마나 위험이 있는 죽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하시나요? 등산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등산 해가지고 일종의 레저 여가 활동으로 등산하는 거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데 뭔 등산을 합니까? 어디 산에 가서 뭐 운동하고 뭔 구경하고 이럴 겨를이 어디 있었겠어요? 등산이 여가 활동이 된 거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3500년 전이에요. 산에 일부러 오르지 않습니다. 호르산이 어딘지, 물론 호르산이라고 말하는 산이 있지만 시나이 반도에 가면 호르산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호르산인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 우리가 근처에서 보는 산하고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에 나오는 산하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은요, 모양이 확 달라요. 여기는 뭐 등산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올라가라. 호르산에서 죽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론이 죽는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설명하시면서 이제 호르산을 올라가는데 아마 세 사람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과 이 엘르아살이 올라간 거죠. 방금 읽었던 27절 보면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그래요. 회중의 목전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론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아론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이 아론의 죽음이요, 그저 죽음이 아니고 뭔가 상당히 위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을 뭉클하게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죽음. 그리고 올라갈 때는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28절 29절을 보시면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입혔다고 하는 걸 봐서 아론의 옷 그냥 옷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이 죽을 자리를 찾아갔을 때 아론이 그 제사장의 금빛 찬란한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이제 엘르아살에게 입히면서 영적 권위가 엘르아살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올라갈 때는 세 명이었는데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르아살만 내려온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우리 왜 좀 이렇게 중요한 분이 돌아가시면 무슨 사회장, 뭐 국가장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 아론의 장례가 아주 좀 위험이 있고 뭔가 격식이 있는 그런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은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 정탐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0명 정탐꾼은 자기들도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허물어뜨리는 이야기하다가 재앙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얼마 전에 고라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이 땅이 갈라져서 모든 것이 집어삼켜지고 죽는 이런 장면 본 적이 있거든요. 250명 지휘관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타 죽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었어요. 민수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아론의 죽음은요, 뭔가 영적 권위를 후대에 위임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놓는 어떤 그런 존귀한 죽음이었어요. 모든 죽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앉아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러네 우리가 인생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될 텐데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존귀한 죽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숨결을 몰아쉬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모든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이 우리가 숨지는, 우리가 죽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대요리 문답 공부할 때 대요리 문답 85번에서 그런 질문하고 답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 85번을 보면 질문이, 죽음은 죄의 삭시다.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우리 죄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는데 왜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답이 뭐냐 하면,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조차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설령 죽을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의인들을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 그들이 그 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층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해주십니다.
4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죽음이 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받는데 그래도 죽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하기를, 우리가 비록 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다. 우리가 죽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타락한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고 더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거는 다 부분적이고 그거는 다 한계가 있는 거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의 그 풍성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거다.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설령 죽지만 사실 그 죽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죽음은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 숨결을 몰아쉴 순간이 올 텐데 그 위에 눈을 뜨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수,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잊어버린 채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어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죽음이 다 똑같지 않고 10명 정상골의 죽음이 모세와 아론의 죽음과 달라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과 달라요. 고라다단 아비람의 죽음이 다른 거예요. 250명 지휘관들의 죽음이 달라요. 오늘 본문은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아론의 죽음을 강조하면서 아론은 광야 세대를 마무리하는 이제 끝 세대의 죽음, 어떤 사인으로서의 죽음이기는 한데 이것은 새 시대에 어떤 영적 권위를 이양하면서 새 출발하게 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아론은요, 그야말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거죠.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 세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에돔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본문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했던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정중하게 부탁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읽는 것처럼 에돔이요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싸우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해야 했는데요. 에돔이 요르단 남쪽에 그 시대에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아주 강력한 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민수기 읽으면 이렇게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앞으로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에돔과는 싸우지 않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느냐 하면 오늘 보면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당신은 형제 이스라엘, 우리는 당신의 형제다. 왜냐하면 이 에돔이요 에서의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 4절 5절에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다투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에서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당해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에돔은 형제다. 그러니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에돔을 형제라고 여겼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는 좋은 뜻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좋은 뜻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순종하려고 싸우지 않고 돌아가는데 그래서 고생 더 많이 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우리가 그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고생 많이 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는 고생하며 믿는 겁니다. 예수는 고생하며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수월하고 쉽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 혹은 치러야 될 대가 이거를 다 치르고 다 짊어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새 출발을 한다 그래도요 이 새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 수월하지 않아요. 어제 밤에 어느 목사님이 내일 당신 교회에서 쓸 거다 이러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서 올린 거 있는데요. 제가 그분 허락도 안 받고 가져왔어요. 아직 허락 안 받았어요. 나중에 내가 써먹었다 이렇게 보고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보통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갖 장애물과 고비와 위험과 뭐 이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위와 같지 않고 아래 그림과 같아서, 어떻게 보면 왜 인생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고달프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가 싹 데려다 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좀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토기와 질그릇, 토기와 아주 고급 도자기가 다른 이유는, 토기는 대충 그냥 만들어서 쓰는 거지만 도자기는 불에 굽는, 그래서 그 과정이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란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여정이 수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월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요, 이 사람들의 여정이 수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월하지 않지만 절대로 패배하거나 실패하는 여정은 아닌 거예요. 에돔처럼 방해하는 무리도 있고 협조하지 않는 세력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가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결국 이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민수기 20장 묵상하셨나요? 어제 민수기 20장 보면 미리암이 죽었다는 이야기, 오늘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 이게 민수기 20장의 뭐라 그럴까, 샌드위치 같은 그런 구조 속에서 사실상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은요 므리바 이야기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돔이 이제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묵상한 이야기에 보면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 새 출발을 위해서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데스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새 출발하는 과정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서 있는데요, 똑같이 물이 없고 똑같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40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4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믿음이 좀 자라서 이제 한 40년쯤 방황하고 40년쯤 훈련을 받았으면 뭔가 좀 영적으로 성숙해진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뭐 지난 한 해 지내면서 조금 변한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얼마나 믿었냐고, 교회 얼마나 댕겼냐고. 교회를 출입한 지가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뭔가 좀 변하고, 집사가 된 지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뭔가 좀 하나님을 좀 염두에 두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똑같은 거죠. 모세와 아론이요,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혈기를 부리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아론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민수기 오늘 20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므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므리바물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가데스에서 물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 시작 갓 했을 때부터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혈기를 부르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는데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먹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민수기 20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두 가지 책망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모세와 아론이 무엇에 대하여 실패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겁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민수기 20장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모세와 아론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똑같은 그 사람, 뭔가 자기 위에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는지를 보면 정신을 차리고, 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굳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여전히 불순, 여전히 원망하는, 여전히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죽어 마땅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죽어 마땅한 그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가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가 자라났는데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상 광야 세대가 다 죽어서 어떻게 보면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출발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후손들이. 그래도 이 후손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죽음이 죄의 결과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다 죽었는데요. 사실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 듣고 뭔가 인생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좀 변하고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어떤 성실함과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든지 그 은혜와 그 긍휼, 그 자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